이사야 41장 말씀은 40장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40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39장까지와 그 이후에 66장까지를 크게 대별되게 되는데 그 앞서 있는 부분들이 대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국을 심판하셔서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내용인가 하면 이후의 말씀은 그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으로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을 약간만 설명드려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대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망한 것이 586년이었고 포로에 해방된 것이 536년이었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서 낙성식을 한 것이 515년경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포로 기간 7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상의 법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초대하신 다음에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누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고 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는 대체로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이고 그 우상적인 존재들이 다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에 보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해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라 가까이 나오라 우리가 재판자리에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사 현실에 대해서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한번 따져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역사 상황이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동방에서 일어난 지도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에서 일어난 지도자는 바벨론을 몰락시키고 모든 포로된 백성들을 자유케 만들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이 바벨론의 왕을 도대체 누가 세워서 누가 그에게 권능을 주고 누가 그에게 지혜를 주고 누가 그에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순식간에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갇혀있던 포로들을 석방시키게 되는데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스스로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한이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키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4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이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신음했던 것은 참 불행한 역사이지만 그런 어려운 역사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넓고 큰온 세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역사적인 체험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여든 사람들의 결론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면 땅끝이 무서웠던 함께 모여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몰락하지 말고 망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대응해보자 하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더 크게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명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강하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결속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더 광적인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사태를 이길 수 있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은 일을 계획하거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대응하시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이고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의 헛됨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격려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칭해 주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8절에서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마음으로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나라도 다 망하고 어찌하다 겨우 바벨론이 망한 그 틈을 타서 고레스의 칙령을 해방되어 조국에 돌아오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런다고 해서 돌아가서 무슨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살만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장들은 다 폐허가 되고 도시는 무너졌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될 때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버림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더할 나위 없는 친근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으로 느끼시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시는 말씀이 땅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에서 너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끝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장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멀리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한테 신음을 하면서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땅끝에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에도 저 멀리 위험한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 곁에 붙잡아 주셔서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고통과 신음과 절망을 남겨주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함께 해주셔서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들고 신음하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지만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고통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바람이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참아 견디는 가운데 찾아도 볼 수 없게 우리의 시험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우상 숭배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도 소송하자는 것입니다. 다 불러놓고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병을 낫게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신들이 참 신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맞는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세력들 이런 우상을 의지하고 그 신들을 의지해서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고 하지만 실체도 없는 것에 불과하고 바람에 불과하고 공허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면서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다시 경고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우상과 함께 몰락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온전히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담대히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